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안 트리안시아 드자니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합의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자니 대사는 안보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난 2015년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문제에 동조하는 나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대북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리 녹화된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긴장을 낮췄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오게 했다면서 핵실험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에서 싸웠던 수십 명 영웅들의 소중한 유해가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이 그들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억류 미국인 귀환과 6.25 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화상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을 한 것은 공직자의 정치활동 제약법인 해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주 미국 하와이와 괌 방문을 앞두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준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는 20세기에 미국과 서양이 소련군을 연구하고 다뤘던 것처럼 세계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민해방군을 국가가 아닌 중국 공산당에 봉사하는 군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말레이시아 석유와 가스 개발을 괴롭히는 등 영내 이웃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모색을 위해 하와이와 괌에서 관련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중독 사건과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 북한 핵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후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가 최근 사태를 대화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의원의 독극물 의혹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나발니 의원의 측근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 의원의 측근인 이반 지다노프 나발니 반부패재단 대표는 푸틴 대통령만이 나발니 독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가 쓰러진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2차 확산이 11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프랑스 과학위원회 프랑스와 델프라시 회장은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 위해 대외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핵무기와 함께 북한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유럽연합에서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내지 5미터, 서해에서는 1내지 7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되돌아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재지명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북 대화 국면에서도 대북 최대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던 2018년 초 한 행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우리는 북한에 대해 결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거론되던 시기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위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Our partnership also includes our pressure campaign regarding North Korea. 최대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대변한 겁니다. 그동안 펜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인 분야는 인권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미 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내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동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돼 주목받았던 탈북자 지송호 씨 등 한국 정상 탈북민 4명을 당시 한국 방문 중 면담한 것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인권 관련 행사 연설에서 자주 북한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7월 미 국무부가 개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연례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와 종교 자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A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ed, and I quote,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which has no parallel. 펜스 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반인도적 범죄이며 그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성격은 당대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반동적인 기독교 신자들의 씨를 말리라고 관리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mally demands that its officials act to, in their words, wipe out the seed of Christian reactionaries.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미군 유해 송환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인도한 2018년 8월 펜스 부통령은 당시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송환식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직접 유해를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 일정의 공화당 전당대회 셋째 날인 26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재선 시 추진할 중점 과제들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펜스 부통령과 대결하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북한 관련 이력은 2016년 펜스 부통령이 첫 후보 시절 그랬듯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미국 외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약속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전제로 한 부분적 제재 완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의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오는 10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 위해 대외적인 언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행사인 당 창건 기념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선군절 60주년을 맞은 25일에도 어떤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선보이고 과거 선군절에 맞춰 핵무력과 국방력 강화를 언급했던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날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내년 1월 노동당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분명 있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이 북중 교역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려 이에 영향받은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민심 달래기 등 내부적인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또 대외 메시지를 줄인 북한의 최근 행보는 공을 미국 측에 넘긴 이전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확실한 양보를 하기 전에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켄고스 미 해군연구소 국장은 올해 북한은 대외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내년 1월 노동당 대외 소집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승리자가 확실해질 때까지 침묵이 최선책이라 보고 상황을 그저 관망하며 이후 일정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이 여러 도전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와 제재에 따른 경제난, 최근 홍수 피해에 이어 태풍의 영향권에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과연 어떤 언급과 행동에 나설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 행사를 위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을 기념행사 준비에 동원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75주년을 맞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무엇에 주목하며 어떤 대외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쏠린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지 북한의 대미대남 메시지는 제한적이며 큰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북한에 누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지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는 지키는 등 레드라인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대선 전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외 정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내 비주류로 꼽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Right now, the first one is withdrawal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알린 겁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고 2년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에 이 협약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체결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TPP에 대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재앙이라며 TPP 탈퇴 선언 당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Great thing for the American worker, what we just did.
슌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약국마다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목표치만큼 줄이자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는 처벌 없이 환경 오염을 허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시절 당시 주류였던 정통적인 공화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외 정책 기조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의 오랜 기조인 미국 예외주의보단 현실주의적 노선을 가미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약 탈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정책 중 하나는 전 세계 미군 개입의 최소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통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국가로서의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노선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중국에 대한 관세, 기술, 통화전쟁,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입니다.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거의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미국 내에서 과거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인지만 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자신이 실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로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2018년부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막론하고 실패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북 정상 간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선 승리 시 이런 대외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는 물론 북한 이란과의 신속한 합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국적 노동자 송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지목한 18개 아프리카 국가 중 8개 나라는 단 한 번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 국적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지목했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노동자 전원 송환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두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 안보리 결의 통과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41개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 국가는 총 18개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18개 국가 중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고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는 현재 알제리와 앙골라 등 2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알제리는 작년 3월 11일 기점으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후 노동허가 갱신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앙골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8개 국가 중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적도, 기니 등 3개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관련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지만 노동자 전원 송환을 확인하지 않거나 북한 노동자 잔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잠비크는 올해 4월 최초로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체류 중인 북한 의사가 총 97명이라고 밝히며 전문가 패널의 판단을 수용해 올해와 내년에 만료되는 보건 분야 협력 관련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또 나이지리아는 2011년 이후에 올해 3월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 12명의 북한 국적자를 작년에 추방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적도기니는 작년 3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총 18개 아프리카 국가 중 노동자 송환 관련 제재 이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는 13개 국가로 약 70%에 달합니다. 특히 가나, 기니, 말리,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콩고 공화국 등 총 8개국은 이행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던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루안다, 세네갈, 우간다 등은 2017년 혹은 2018년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VOA가 올해 6월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만수대의 위장이사격인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북한 노동자들이 세네갈 내 주택 건설 현장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 북한 의료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올해 6월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총 29개 국가의 북한 노동자가 잔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13개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의원은 25일 VOA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제재 이행에 관한 인식의 부재와 외교와 법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의 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is essentially a combination of a lack of awareness and a lack of capacity, especially in the foreign affairs and law.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은 매우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들에겐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훨씬 더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y opinion, there's no quick fix here. I think a combination of awareness outreach.
따라서 이 문제의 빠른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식 향상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완전하고 엄격한 제재 시행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와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 켬입니다.
푸에블로 호승자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특별관리인의 손해 산정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최종 판결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달 31일 이전에 최종 궐석 판결에 대한 논의를 위한 사전 심리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 산정 역할을 맡은 특별관리인이 최근 작업을 마무리한 점과 4명의 원고가 사망하는 등의 변화가 생긴 점 등을 해당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 그리고 유족 등은 2018년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결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며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끝나면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변호인이 특별관리인의 손해 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인은 이날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사전 심리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최대 3,5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테러 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 통신기업 GTE가 낸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북한의 7월 중국과의 무역액이 약 24% 감소한 가운데 대표적 소비재인 설탕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로 광물의 수출이 금지된 가운데 합금철의 일종인 펠로실리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한 점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설탕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5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흔히 백설탕으로 불리는 설탕 제품 총 17,916톤, 금액으로는 754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는 수입액으로 놓고 볼 때 북한의 7월 한 달 대중 수입품 648개 중 가장 높은 것이며 전체 수입액 6,586만 달러의 약 1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또 전달인 6월 설탕 수입액이 595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7월에는 이보다 수입액이 약 160만 달러, 27%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서 BOE는 해관총서가 24일 공개한 무역 자료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던 두 나라 무역이 7월 들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감소 속에서도 설탕은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만 달러대의 설탕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2018년과 2019년 각각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설탕 수입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9년보다 약 20배 이상 설탕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설탕 수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6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설탕을 생활 필수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 초기 설탕 수입이 중단됐을 당시 설탕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7월 한 달간 고무 타이어와 대두유, 글루탐산 나트륨, 담배 부산물 등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질소 비료 제품에 대해서도 102만 달러치의 수입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10만 5천 달러에 비해 약 10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다만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던 밀가루 제품은 전달 수입액 1,006만 달러에서 7월 167만 달러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선 합금 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 수출액이 전달보다 약 300만 달러 증가한 404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HS코드로 불리는 국제상품 분류체계 번호가 7.15, 대북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수출액만 292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북한의 대중수출품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력에너지와 텅스텐광이 각각 수출액 119만 달러와 108만 달러로 대중수출품 순위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수출품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건 이들 3개 품목이 유일합니다. 최근 북한은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 중국 업체를 대신해 주문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렸지만 7월엔 이들 제품의 수출액이 30만 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지난 5월 포착됐던 미확인 물체가 새로운 유형의 소형 유인 잠수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북한 잠수함과는 분명히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며 건조 과정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AIH 서튼 연구원은 25일 미 포브스지에 실린 예상치 못한 의문의 북한 잠수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추적 물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촬영된 위성사진 속 잠수함 추적 물체는 지난 5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공개했던 16m 길이의 특이한 선형 물체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형 무인 잠수정일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소형 유인 잠수함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튼 연구원은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잠수함 상부 돌출부가 최근 사진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돌출부는 승조원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한 시설이며 무인 잠수정이라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이 무인 잠수정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또 다른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튼 연구원은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당 잠수함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잠수함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형 잠수함은 6호급 잠수함 등 북한 잠수함 중 크기가 제일 작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크기라는 점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튼 연구원은 이 잠수함이 특히 해안작전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연어급 잠수함 등 소형 잠수함을 여러 대 보유한 북한이 과거 한국에 잠수함으로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도 25일 해당 물체가 소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해군 작전 개념상 잠수함들이 바다에 장시간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한반도 해역 범위 안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는데 굳이 큰 잠수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이 같은 소형 잠수함의 존재는 미한동맹의 작전 수립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에 보다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북한 해군이 은밀히 기동하는 디젤 잠수함을 만들려고 노력 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n improved sub. I imagine that the...
모든 사람들이 핵 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두지만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 잠수함은 더 조용하며 숨기 쉽고 보다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 잠수함이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서 한국으로의 특수요원 침투 등 은밀한 도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해당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looks like a much smaller thing that they're building.
백톨 교수는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을 만들던 당시 북한이 건조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향후 이 잠수함이 어떠한 용도로 쓰일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사이버상에서 적들이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기존 셈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집요한 개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년 전 한반도 소재 주요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국가안보국 NSA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은 25일 군 지휘관들이 전산망 내 모든 호스트, 서버, 그리고 연결을 잠재적 적대 요소로 간주하는 책임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소네 국장은 이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에 마이클 설메어 사이버사령관 직속 선임고문과 함께 낸 공동기고문에서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2017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영내에 소재한 미국의 중요 국방 전산망 중 하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다는 점을 알아차린 것이 계기가 됐다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 지도력을 통해 현지 병력에 대한 지휘 통제를 빠르게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 전산망의 안보를 주요 작전 요구 사안으로서 다루는 책임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해부터 공표한 집요한 개입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존 수동적 방어 전략에서 탈피해 처음으로 공세적 방어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며 귀책 사유를 따지는 악성 코드 샘플 공개와 함께 적대 세력의 직접적 역량 저하와 방해를 야기하는 작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적대 세력과 직접 경쟁에 뛰어드는 이 같은 집요한 개입 전략 때문에 갈등이 더욱 고조돼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예방적 접근법을 통해 사이버 사령부가 적대 세력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책임감 있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중국의 간첩 행위, 러시아의 협박, 이란의 강압, 북한의 절도 행위, 테러리스트의 선전선동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 때문에 중요한 건 행동을 취할지 여부가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가 다른 미군 조직과 마찬가지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접적 행동을 취할 경우에 야기되는 여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통신망 5G는 긍정적인 면과 위험을 동시에 지닌 양면성을 띠고 있다며 특히 독재 국가들이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5G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 독재 국가들의 기술에 의존할 경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핵무기와 함께 북한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비영리 단체인 EU 사이버 디렉트는 사이버 역량과 핵미사일이 북한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두 축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EU와 한국의 사이버 협력 가능성을 전망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소개하며 사이버 역량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쟁에서 북한의 비대칭적 노력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EU 사이버 디렉트는 EU 집행위원회 후원으로 EU와 협력국 간의 사이버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모색 연구하는 단체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소재 민간연구소인 독일 마샬 펀드 측이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정교한 사이버 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약 7천 명의 해커가 활동하는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탈취, 디도스 공격, 간첩 활동, 파괴, 교란 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초점이 특정 표적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시작으로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간첩 활동,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기 위한 디도스 공격을 주로 감행했습니다. 2009년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 등 정부 기관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 2011년 금융기관과 방송사, 한국 내 미군 시설에 대한 해킹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히든 코브라 등으로 명명되는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2013년을 지나면서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해졌고 한국 군사력과 전력 등에 관한 정보 탈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발전소를 공격, 관계자 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공격이 실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에너지 부문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더욱 호전적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7년 들어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융기관을 해킹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또 강력한 억제력과 경제 제재와 함께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를 통합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새로운 자금원을 모색함으로써 제재 여파를 완화하면서도 공격적이고 쉽게 눈에 띄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피하고자 암호화폐 등 사이버상의 탈취와 자금 세탁 등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 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표적 삼았다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모두 20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2019년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탈취와 돈 세탁은 물론 사이버 간첩 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노력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북상하는 태풍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태풍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 북한 대부분 지역이 제8호 태풍 바비 영향권에 드는 것과 관련해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해 농사 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 태풍 피해 방지 사업의 중요성과 위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 일련의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장마로 인한 수해, 태풍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믿음직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최고 지도자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상대책회의 성격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당과 지도자가 태풍 피해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갖다가 알리고 있다라는 그 통칭이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한테 당과 지도부가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이런 피해나 상황에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통치에 대한 어떻든 상당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김 위원장은 또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 제7기 제5차 정모국 회의를 곧바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모국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을 예고했던 이달 중순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무적 문제들이 논의됐고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업체계와 분과, 소조들의 사업 분담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2월과 4월 그리고 6월에 각 한 차례, 7월과 8월 각 두 차례 등 모두 7차례 정치국 회의와 정무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처럼 잦은 당회의가 단지 위기대응 차원을 넘어 김 위원장이 과거 선군정치 시절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정상으로 보고 당 규약상의 당 의사결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당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보여줌으로써 핵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장 핵심적인 국정 현안의 결정을 당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8호 태풍 바비는 한반도 서해를 통과해 27일 북한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로 최근 장마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현재 인력과 물자 부족으로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미처고 농작물 복구는 지금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화선, 도로, 철도, 건물 일단 지금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조 소장은 태풍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북한을 향하고 있다며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둔 옥수수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옥수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하기 전에 바로 넘어져 버리면 이삭이 요무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쭉정이라고 하는 자라나 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옥수수가 알이 지금 한창 요물고 크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다 넘어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한편 이번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했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 일꾼 등이 방청으로 배석했지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은 관련 보도사진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쟁 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6월에 보냈습니다. 유엔은 이 서한과 함께 북한 내 납치나 강제 실종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는 북한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중 붙잡힌 한국군 전쟁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25일 웹사이트에 이들이 공동 명의로 북한 정권에 보낸 6월 23일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과 에그니스 켈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정전협정이 전쟁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전시 납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나폴슨 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의 동영상 발언 내용입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cluding KWAFU.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납북자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와 같은 한국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전쟁포로와 납북자 중 5만 명이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쟁 후 이들의 상당수가 귀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없었고 귀환 의사를 밝힌 이들은 약식 처형에 당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한국전쟁 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납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친척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그들을 송환할 것을 북한 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공개한 6월 30일자 서한에서 북한은 납치와 강제 실종 혐의는 적대 세력의 인권을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이런 혐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북한은 과거부터 늘 인권과 관련한 비판이 불거지면 부인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basically denied that that was the case.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전 세계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북한 정권에게는 이 같은 외부를 적대시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전시 납북자 34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 방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은 계속 이를 거부하며 국군 포로와 일반 주민들의 납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정권이 선군절을 맞아 수령과 노동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군인들의 월급 등 복지는 수십 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월급은 미화로 5센트 미만, 장교들 역시 1, 2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절 60주년을 맞아 일면 논설을 통해 인민군대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인들의 월급 등 복지와 병영 생활 수준은 수십 년째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중동부 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출신 김강유 씨는 25일 VOA에 북한군 복무 당시 생명수당 20원을 포함해 매달 130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70원 한 달에 그리고 한 단계 진급을 하면 90원을 받아요. 20원을 더 받아요. 한 2년 정도 더하면 그 일병에서 2년 정도를 더하면 중급병사거든요. 110원을 받아요. 우리 군의 상병과 같은 계급을 5년 후에 달 수 있는데 그러면 130원을 받습니다. 그 10년 동안 군 생활 하는 중에 받는 그런 계급이에요. 300원 미만이에요. 300원 정도까지 받을 거예요. 그 뭐 생명수당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받아요.
최근 북한 장마당의 시장 환율이 1달러에 8,300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간의 군복무를 해도 월급이 미화로 5센트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이병의 월급 340달러, 병장의 월급 454달러와 비교하면 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강유 씨는 남북 병사들의 월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810달러로 올리고 병사들의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해 제초와 청소 작업을 민간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병뿐 아니라 장교들의 월급도 수십 년째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해 북한 내 취재팀을 통해 인민군 장교 등 공무원의 급여와 배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자의 국정 월급은 8,500원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화로 1달러가 조금 넘는 8,500원은 장마당에서 쌀 2kg을 사면 없어지고 시장이나 기차역 구석에서 여자 중학생이 콩나물을 팔면 이틀 만에 버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지방에서 3, 4인 가족 일반인들의 생활비는 한 달 평균 40만 원, 미화로 50불 정도. 북한의 소자에 해당하는 한국군 소령이 받는 올해 평균 연봉이 미화로 6만 3천 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 장교들의 월급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군은 월급뿐 아니라 복무 기간과 병영 생활 등 복지 수준에서도 한국 등 다른 징병제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북한군 남성의 복무 기간은 10년, 여성은 23살까지 5, 6년 정도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한국 육군과 거의 복무 기간이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14년 한국 병무청의 징병제 16개 국가 조사 때 북한 다음으로 복무 기간이 길었던 이스라엘은 당시 3년에서 기간을 줄여 올해 현재 24개월에서 32개월, 일반 전투병의 월급은 486달러라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징병제 국가들 가운데 복무 기간이 가장 길고 월급도 사실상 가장 낮은 국가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건설부대뿐 아니라 일반 부대도 각종 건설 현장에 투입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수부대도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경제난으로 부대의 임무 조정과 편제 개편을 통해 군을 경제 건설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군부대에 식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시찰하는 등 군대 복지 개선에 일부 관심을 보여 다소 환경이 개선되긴 했지만 북한군의 만연된 부패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광유 씨는 북한 군인들은 외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순응하고 지낸다면서 그저 음식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솔직히 뭐 북한에 처벌적인 인건부터 보상 안 되는데 뭐 월급으로 뭔가 사탕 하나도 못 사먹는데 뭔가 받을 게 있다면 솔직히 배불리 먹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B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서양 우호협력 관계를 흔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서 기울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인접국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 국제개발처는 지난해 여름 크렘린의 악의적 영향 대응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립성을 해치려는 크렘린의 시도를 약화시키고 우방국들의 민주주의와 경제체질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나 러시아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국제개발처의 유럽 유라시아 담당인 브록 비어맨 부행정관은 말합니다.
It's designed to help countries make their own decisions, to make them more self-reliant, to make them more independent, to allow them to decide.
비어맨 부행정관은 이 프로그램이 해당 국가들이 더 자립적으로 또 더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설명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democracy and governance, which basically is an effort to help build democracies in all of our countries. Allow people to decide.
비어맨 부행정관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언비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 문제로 해당 국가들이 누구와 손잡고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어맨 부행정관은 크렘린과 달리 우리는 매우 투명하게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그 관련 기업들의 불투명하고 부정한 상행위가 포함된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지적했습니다.
We're looking to make sure that again we help our countries be more self-reliant. They understand the agreements they're coming into or getting into with China.
우리는 국가들이 더 자립적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말했습니다. 비어맨 부행정관은 크렘린의 악의적 영향 대응책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국제개발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usaid.gov, www.usaid.gov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